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1년 만에 다시 뵙습니다. 예. 그래서 늘 이 교회를 생각하고 제가 아침마다 새벽 기도를 드릴 때마다 이 재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2014년 금년에는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1월 5일 2014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가 다시금 2014년 새해를 맞이하게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요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2013년에 세상을 떠난 많은 사람들 중에는 2014년을 영원히 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가 다시 2014년 새해를 맞이하게 된 것이 정말 보통 일이 아니고 정말 적은 일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해가 바뀌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또다시 허락하신 이 한 해를 어떻게 살 것인가 누구나가 다 한 번쯤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2014년 새해를 이제 감사함으로 정말 소망을 가지고 맞이하면서 올 한 해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며 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한번 결심을 해보셨습니까? 저는 지난 12월 31일 동네에 있는 그 교회도 개척한 지 한 3년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조그만 교회인데 그 교회에 나아가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한 가운데 제 자신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2014년 새해에는 누구를 위해 살 것인가? 그렇게 스스로 제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이제 하나님이 또다시 몇 분만 지나면 2014년 새해를 너에게 이제 펼쳐 주실 텐데 허락해 주실 텐데 그러면 너는 오는 새해 2014년을 누구를 위해서 살겠는가 그런 질문을 저에게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대답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런 대답이겠죠. 당연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성경적인 대답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이라고 말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사실 맞지 않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주의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라는 그런 말보다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그런 말을 씁니다. 하나님 중심이란 그러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고 생각하고 또 말하고 행하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중심이란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100%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완전한 사람이 되겠죠. 우리는 다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100%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나의 최선을 다하고 애쓰고 힘쓰는 것이 하나님의 중심의 삶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첫 번째 성경 구절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갖기도 합니다. 뭐 하나님의 노예인가? 인간이 뭐 하나님의 부속물인가? 그렇게 이 말씀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존재인가?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존재인가? 이렇게 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반발하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순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순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큰 행복입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필요해서 어떤 물건을 만들었다면 그 물건은 자기를 만든 사람의 뜻에 일치하도록 충실할 때 그 물건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되며 또 최고의 존재감과 행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물건을 만들었는데 만든 사람의 목적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자기 멋대로 오히려 반대되는 방향으로 계속 나간다. 그러면 그 물건은 가치도 없거니와 그 물건은 불행할 뿐입니다. 우리 인간은 물건이 아니지만은 마찬가지 원리로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 때에 그때 가장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 때 가장 자연스럽고 평안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왜 그토록 불안하고 평안하지 못하고 불행한 것입니까? 많은 물질과 편리한 현대 문명을 누리며 살면서도 인간의 마음에는 항상 불안이 가득하고 참 평안이 없습니다. 그 근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지 않고 인간이 자기 자의대로 자행자지하며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은 대로 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산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조상 아담이 왜 타락하고 범죄하고 비참한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인간의 창조의 목적을 거스리고 창조자의 자리에 서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두 번째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로마서 15장 3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셨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송구 영신 예배 때 제가 조용히 묵상하면서 나의 살아온 지난 날들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보다는 내 자신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산 것만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는 2014년에는 진정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중심의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야겠다. 다시금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내가 2014년 새해에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이 대답도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열입니다. 제 1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제일 된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제일 된 목적이라 했습니다. 개혁주의 신앙 또는 칼빈주의 신앙의 다섯 가지 중요한 그러한 외침이 있는데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그 삶의 목적, 삶의 방향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 성경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는 뜻인데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미,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요. 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역사적으로 지켜온 개혁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가 세월을 돌아보니,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입으로는 말하면서도 정말 나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오히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온 내 자신을 저는 송구영신예배 때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볼 때 그런 마음이 너무나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나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오늘 2014년에는 무엇을 하든지 나의 삶의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시금 결심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2014년이 될 것인가? 이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37편 1절로 11절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시편 37편은 다윗이 노년에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은혜받고 깨달은 바를 기록한 신앙의 권면의 말씀이라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평생 하나님 앞에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왜 이 세상에서 악인들은 형통하나 의인은 고난을 받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세상을 보면 많은 악인들이 부유하게 걱정 없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의인들은 대부분 가난과 많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악인들은 형통한데 정직하고 의로운 자들은 오히려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이것이 의문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 악인은 다 망하게 하시고 의인은 다 형통하게 하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의문은 구약시대부터 오늘까지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네 번째 성경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2장 1절.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그 당시에 세상을 볼 때 그 당시에 사회의 모든 현상들을 볼 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반역한 자가 평안한 것이 도대체 하나님 이게 무슨 까닭입니까? 하박국 선지자도 이렇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 다섯 번째 성경구절 하박국 1장 13절 말씀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열한 자들을 반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은 악을 참아 보시지 못하며 패역을 참아 보시지 못하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믿고 알고 있는데 나의 이런 믿음과는 달리 내 주변을 돌아보고 내가 사는 이 세상을 돌아볼 때 어찌해서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악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핍박하고 삼키는 것을 하나님은 잠잠히 침묵만 하시나이까. 하박국 선지자도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어요. 이렇게 악한 자가 잘되고 의인이 고통당하는 이 세상에 모순된 현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려고 할 때에 가장 낙심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정말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되고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다 해결이 되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세상적으로도 부와 명예와 권세가 있어야 될 텐데 반대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성도의 마음에 의문이 생깁니다. 이게 왜 이런가? 그리고 신실하고 진실한 목회자와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오히려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을 보면 낙심하게까지 됩니다. 사업하는 그리스도인이 정직하게 법대로 하면 하나님이 더 잘되게 해주셔야 할 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속이는 악한 자들이 더 잘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그리스도인은 낙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오늘날 교회를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경우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교회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문제들이 사회적인 그러한 문제로 무리를 일으키고 서울에 있는 사랑의 교회 얼마 전에 2,300억인가 하여튼 3,000억 원 이상의 돈을 들여서 성전을 건축하고 입당을 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파들이 생겨서 뭐 그들이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거를 폭력으로 막고 그래서 신문에 나고 여러분 그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 부흥과 성장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들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모여서 정말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 말씀 그대로 복음을 전하며 제가 뭐 저도 설교를 잘 하지 못하고 또 그렇다고 제가 무슨 영향력이 영역 있는 목회자도 되지 못하지만 그러나 요즘 그 목사님들의 설교 CD가 홍수처럼 넘쳐나기 때문에 자연히 듣게 됩니다. 그러면 LA 모 교회 몇천 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얼마나 듣는 청중들의 귀를 즐겁게 하며 마치 그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가 하나님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할 텐데, 인간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처럼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볼 때에 그런 교회는 부흥해요. 그런 교회는 부흥해요. 그런데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하며 사람의 귀에 듣기 좋은 말들을 복음이라고 설교하는 교회는 사람들이 구역구역 모여드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교회. 우리 동네에요. 고신파 교회가 있어요. 어느 날 제가 마켓에 새로운 목사님의 설교 CD가 있기 때문에 그걸 들어봤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말씀을 잘 이렇게 소화하셔가지고 잘 세계 있게 잘 가르치시고 성경의 진리대로 말씀을 전하시는지 제가 깜짝 놀라서 그 다음 주일날 당장에 찾아갔어요. 그 교회를. 아, 도대체 이 지역에 이런 목사님도 계시는구나. 가보니까요. 교회가 한 20여 명 앉아있어요. 한 20여 명 앉아있어요. 조그만 교회였어요. 사람들 안 옵니다. 안 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실을 보면 믿음이 아직 약한 성도들은 낙심하게 됩니다. 아니, 우리 교회 목사님은 성경대로만 설교를 하시는데 왜 사람들은 우리 교회는 안 오고 아, 저 교회로만 사람들이 저렇게 구름떼처럼 몰려가는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정말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가? 듣고 계시는가? 이럴 때 이런 현상들을 보면 믿음이 아직 연약한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의심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목사님들까지도 제가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들어보면 어떤 목사님들 참 마음이 상해 있어요. 목사님들까지도 용기를 잃고 나중에는 세상의 방법과 타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많은 주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었습니다. 지금 14개인가 주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었습니다. 코로라도 주에서는 지난 1월 1일부터 마약의 일종인 마리화나를 참 이름도 기묘하게 붙였어요. 기분전환용, 우리 한국말로 신문에 번역하기를 기분전환용으로 사실 마약으로 금지된 그대는 마약으로 금지되었던 것을 처음으로 코로라도 주에서 아마 그 미국의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그래요. 기분 전환용이라는 그런 이름을 붙여가지고 일반인들에게 판매가 허용이 되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캘리포니아에서는 금년 1월 1일부터 남녀 학생들이 화장실, 샤워장, 탈의실을 함께 사용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법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스포츠계에서는 지금 혼란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그 기사를 읽어보니까 트랜스젠더 말고도 나는 남자인데 나는 여성의 성향이 내가 나를 생각할 때 강하다고 느끼면 남자인데도 나는 여성의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여자 스포츠 클럽에 들어가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여자가 나는 여자지만 남자의 성향이 강하다. 그러면 남자들이 하는 스포츠에 거기 클럽에 그 팀에 들어가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막으면 뭐예요? 막으면 위법이에요. 벌금을 내든지 감옥에 가야 돼.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제가 얼마 전에 신문기사를 보니까 샌디에고에 6.25 참전 용사, 말하자면 묘지가 있는데 거기 입구에 십자가를 세워놨어요. 63년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무신론자들, 기독교를 반대하는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거 철거하라고, 그거 없애버리라고. 왜? 기독교의 상징인 십자가를 왜 무덤 앞에 세워놨느냐. 그래서 결국은 얼마 내내 판결이 나기를 십자가를 철거하라. 이것은 특정 종교로 선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철거하라는 판사의 판결이 나서 철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저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미국이 도대체 어디까지 이런 반기독교적이고 비성경적인 사회로 타락할 것인가? 끝이 없어요, 지금. 끝이 없어요.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솔직히 말해서 더 열심히 우리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고 우리 후손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제 살 만큼 살았지만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이 미국이라는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될 것인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사회가 될 것만 같은 그런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과 함께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또 마음의 생각은 뭐냐면, 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다 보고 알고 계실 텐데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시는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왜 지금 성경 공부 가르친다고 감옥에 들어가고, 뭐 TV에 나오는 그 배우가 그 개인 생활을 이제 그 다큐로 찍는데 그 가정인 기독교 가정이기 때문에 식사하는 그러한 장면을 찍었어요. 근데 그 가장이 다 머릿속에서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를 마쳤어요. 근데 방송국에서 시비를 걸었어요. 우리 미국은 불신자들도 있고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무슬림도 있고 다른 종교도 많은데 이게 방송에 나갈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말은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다시 해라. 뭐라고 다시 해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라. 그 이분이 난 그렇게 못한다. 그래서 이분이 결국 방송국에서 잘렸어요. 지금은 오히려 기독교가 이렇게 소수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집단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차별을 당하고 기독교라는 종교 자체가 위협을 받는 그런 미국 사회가 됐어요. 그런데 이런 사회적인 현상이 오늘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오늘 시편 말씀이 기록될 당시 구약시대에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시편 37편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불안감과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시편이 기록될 당시에 구약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여섯 번째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여기 뭐라 그랬어? 오늘 시편 37편 본문 말씀해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그리고 시기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라. 그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미국에 또 세계에 그 반기독교적인 비성경적인 그러한 사회현상들을 볼 때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불평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와 함께 도대체 그들이 누구인가 시기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뭐냐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미국에 일어나는 이런 반기독교적이고 비성경적인 사회 현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조금은 더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불평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건가? 불평과 시기와 분노를 버리지 않으면 그들과 똑같은 악한 자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37편 전체의 그런 대답과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지만 11절까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악인들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시기만 하는 것 같아도 절대로 그렇지 않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일곱 번째 성경구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며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악인들과 그들이 행한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거나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악에 대한 이 같은 공의로우신 심판뿐 아니라 그 반대로 하나님은 이러한 불의와 죄악 가운데서도 공의로우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끝까지 진실되이 따르는 순종하는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절대로 간과하시지 않고 기억하시고 이러한 하나님을 의심 없이 믿고 끝까지 인내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행할 의무와 그에 대한 상급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불평과 원망과 낙심 대신에 먼저 세상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11절까지 내용에는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그렇게 악할수록 너희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부귀영화와 쾌락과 세상적인 것을 기뻐하고 세상의 성공을 기뻐하지만 너희는 세상의 이런 것들보다도 너의 기업이 되며 너의 상급이 되며 너의 모든 것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것은 일시적이나 영원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영원한 것이기에 기뻐하라고 합니다. 세 번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하십니다. 그럴수록 전적으로 하나님을 붙들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원망과 불평하기 전에 이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을 알고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서 하나님의 진리는 살아서 이 악한 시대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한 자는 상급을 주시고 악을 행한 자는 그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있을 것을 믿고 그때까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겠다. 6절에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내 의를, 내 공의를. 사실 우리에게 무슨 의와 공의가 있습니까? 여기서 의와 공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를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간 그것, 성도의 아름다운 삶을 말하는 것이겠죠. 지금은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지금은 조소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세상 물정 모르는 그러한 목사여 성도라고 교회라고 비웃음을 당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내 의를 하나님께서 빛같이 나타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오의 빛은 하루 중 가장 햇빛이 밝게 비치는 때를 말하죠. 내 공의를 세상은 모르고 사람들은 몰랐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실되게 성도의 길을 걸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장차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11절에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땅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총체를 말합니다. 궁극적으로 계시록의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결국은 온유한 자들,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분노하는 그러한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신실한 주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정말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 산 자들은 궁극적으로 땅을 차지하겠다. 마태복음 5장에도 뭐라고 했어?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예수님도 꼭 같은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그들에게만 풍성한 화평을 주어서 즐거워하게 하겠다.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인간의 평화, 인간의 화평, 인간의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리낌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로만 연결되어 있으면 참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풍랑 중에라도, 환란 중에라도, 전쟁 중에라도, 천재지변 중에라도 어떤 어둠과 같은 죄악 속에서라도 그 성도에게는 마음의 심령에 참된 평화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이 악하여서 마지막에는 이 세상이 사탄의 왕국이 되는 것이 아닌가? 저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이렇게 미국이 가다가는 이렇게 세상이 한국도 미국과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다를 거 하나도. 온 세상이 지금 다 그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미국만 변해가는 것 같아요. 어떤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러다가는 온 세상이 사탄의 왕국이 되는 것이 아닌가? 어둠의 권세가 이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위기감을 우리가 느껴도 공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악인은 심판하여 끊어버리시고 반대로 악이 가득하여 캄캄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심 없이 믿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그를 바라보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소망을 두고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성도들은 반드시 정오의 빛과 같이 높여주시고 드러내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저 천국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을 즐거움을 반드시 누리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2014년 한 해 동안 결심하고 순종해야 할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 나 중심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결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의 영광이 아니라 모든 일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로 결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대로 살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신분이 무엇이든지 직업이 무엇이든지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이 칼빈주의의 적극적인 세계관입니다. 꼭 예배를 드릴 때만 하나님의 찬송을 부를 때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거기에는 우리의 삶 전체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엇을 하든지 내가 직장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가정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의미를 어디에 두느냐? 이 일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것을 결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기를 결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말합니다. 유한한 인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대부분 알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끝까지 참고 견딤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누르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끝까지 참고 견뎠기 때문에 그 같은 억울함과 고난을 다 이길 수 있었고 끝내는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의뢰라는 말은 끈으로 단단히 붙들어 맨다는 뜻입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끈으로 단단히 매듯이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말은 또 믿고 맡긴다는 말입니다.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염려와 근심을 맡기면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했습니까?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의뢰한다는 것은 나는 손을 놓고 뒷짐지고 가만히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일하세요.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현실을 볼 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요. 현실을 볼 때 현실에 맞지 않는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며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의로운 삶을 살고자 할 때 잠시 불의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자 할 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과 방해를 받으셨습니다. 불의가 정의를 이기며 어둠이 빛을 삼키는 것과 같은, 의인으로서 죄인처럼 십자가에 비참하게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끝까지 참고 순종했다고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하고 있죠. 주님의 이 같은 인내와 순종과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참고 인내하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처럼 오늘 우리들도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특별히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여러분 몇 사람 안 앉아있으니까 일하기도 힘들고 서로 의지도 좀 덜 되는 것 같고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 때가 많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다면 절대로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몇천 명, 몇만 명 교회 모이는 교회 바라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진실되고 정직한 성도는 손해만 보고 악인은 형통하는 모순된 현실 속에서도,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공의와 최후의 승리를 믿는 믿음을 여러분 다 가지시고 2014년 한 해는 오직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복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고 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 몇 사람 모이지 않은 이 예배지만 분명히 이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시대가 종말이 가까우고 세상이 악하여져서 정말 바로 믿으려는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 조롱거리가 되고 세상과 타협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아가는 모든 것들이 득세하며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유혹의 시대에 배교의 사상이 팽만하여 진리를 찾아보기 어려운 이 시대에 소수의 무리라 할지라도 정말 말씀에 우리가 바로 서 있다면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마지막 결론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금년 한 해도 담대히 앞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